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저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눈다면, 저는 테네시에서 이제 대학 다니던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이민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 2월이 되니까 딱 38년 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때도 가끔 생각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이 달라졌고 또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참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왔는데 그것들을 다소 좀 극복을 하고 단순하게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참 사랑의 길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을 성숙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요. 이것을 제가 찾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고 당연히 그럼 예수님의 사랑도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주는 자유도 몰랐을 것이고 또 사랑으로 빚어지는 성품과 안목이 어떤 것인지 몰랐을 것이고 또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완성을 꿈꾸게 하는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참사랑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정말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격려를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을 배우려고 많이 애를 써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사정이 이렇다 하고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를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희망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 자체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은택을 입어서 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승리의 깃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분들 볼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존경의 지경 경지까지 저는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안 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없이 주님 사랑에 딱 닻을 내리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진심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저는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봤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힘을 얻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태도가 주님 사랑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 검증해 준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길을 따르려고 무척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이 사랑의 길,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의도가 나쁘죠. 그런데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옳다. 그대로 행하고 살면 된다. 그러면 살 것이다. 좀 저의 심중에 확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미사여구 붙여가지고 좀 더 고급진 단어를 쓰시지 않고 살 것이다. 아, 조금 요즘 좀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말씀 잘 들으시면 사실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는 아시겠죠? 굉장히 무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렬한 그 초점이 이 말씀 속에 전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할 수 있죠.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인간에게는 그 차원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중에도 우리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에 대해서 듣고 읽고 그리고 알게 되면 그분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며 그분의 안목은 무엇이며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입증되었는가를 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어떤 시각과 어떤 태도로 읽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성경이 뭐 도덕 교과서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읽어낼 길이 없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스스로 알 수 없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그 우리의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읽고 있는 당신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겨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 끝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까지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좀 잘 새겨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할수록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죠. 인간의 죄에 대한 것, 또 인간이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또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그걸 어떻게 만드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아, 나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또 나를 주님의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바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 진의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난 봐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무슨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나의 시각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각으로 잘 맞춰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우리가 종종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제 자신도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열심히 읽다 보면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에 빠져서 읽기도 하고 또 이건 누가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 기타 등등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시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시는 말씀에 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당신께 이렇게 종속적으로 막 이렇게 의지하게 하셔서 뭐 나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갑적인 그 갑질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당신과 동등한 인격적인 자리에다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딱 보시면서 두고 보시면서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서 나오는 모든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 자발적인 그런 반응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스스로가 드릴 수 있는 답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 이게 뭐 떨어졌는데 좀 회복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더니 됐대. 나도 그래 봐야지. 그런 게 안 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의 표현은 무엇인가? 나의 앞으로의 결단은 무엇인가? 실천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계획이어야, 이 반응이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부족하고 그리고 좀 남들이 보기에 좀 유치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진짜 나를 향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진지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자, 누군가가 사랑 고백을 할 때 그 사랑 고백 받아보신 적이 있죠? 아무도 없다라는 뜻의 그 눈초리를 저한테 막 보내시고 그러시고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파서 못 나왔는데요. 뭐 이럴 때 뭐 참 아 이걸로 또 좀 근데 저는 사랑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은 뭐 대면 그냥 뭐 넘어가거나 뭐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 빼놓고는 없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 뭐가 고민이 되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심히 고민이 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대해서는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서로가 고백을 했을 때.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랑 고백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배집사님 왜 동의를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진한 사랑 고백을 딱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면 그냥 못 갑니다. 안 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못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제발 저를 더 이상 사랑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뭐 심한 경우에 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지 않죠. 너무나 진심이고 너무나 정성스럽고 너무나 따뜻하고 항상 내 편이시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받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쓰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그 말씀이 앞에 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그냥 의식하는 거,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인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초신자의 단계에서 그런 단계를 지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단계는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의식입니다. 그냥 떠올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결단이 서는가 그리고 나의 변화에 계획을 실현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패하든지 안 실패하든지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은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나를 여겨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랑으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자,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적 요소 무엇일까요? 협력입니다. 협력.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자, 협력하는 것. 협력할 줄 아는 정신, 협력할 줄 아는 태도, 그리고 협력을 구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실천 사항들을 생각해보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합의점에 이르고, 그래서 나아가는 그런 협력에 관한 것, 하나됨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사회 속에서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은 협력하면은 서로가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협력은 피조계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잘 다스리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자연 과학하는 사람을 일례로 들어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아니면 똑똑한 사람 몇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다른 인력 또 다르게 또 옆 주변에서 있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서 일일이 꽃을 다듬어주고 그리고 또 미생물을 조사해주고 그리고 또 뭐든지 그죠? 가지 꺾기를 한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하나하나 많이 필요하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비조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을 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림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협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기계적인 협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협력을 말씀하세요. 서로 존중하라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존중이 빠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즉, 당신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존재를 기뻐해주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교제가 이 인간이 지어진 공동체, 인간으로 지어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딱 축약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종속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들로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정말 그야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그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잘 존중해주고 기뻐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야단치고 뭐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혹시 얘 인격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염려되죠. 염려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했다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부모 노릇하기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가 그토록 갑질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비인격적인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내가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또 그 비인격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또 해요. 선배들한테 배워서 하고 내가 또 이 머리를 짜내서 하고 다 그렇게 해요. 또 나도 모르게 하고. 이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해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끝까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생명의 힘을 받아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타락의 여부와 가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과 뚝 떨어지는 타락의 상태로 바닥을 쳐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먼데 있어요. 먼데 있는 것도 몰라요. 아예 인식이 안 돼요, 그건. 뭐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당연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해요. 좋은 강좌도 듣고, 좋은 책도 보고, 뭐 좋은 음악도 듣고, 자기 인격도 함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러면서 사랑하겠다. 이게 결단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한계 있죠. 가장 가까운 데 사이서부터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이 그늘진, 내 마음이 그늘져 있고, 그리고 마음이 혼동스럽고, 그리고 또 왜곡되고, 또 약하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내 정신적으로도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다 경험하시는 거죠. 경험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온전치 못함을 그렇게 되면 이제 탓해요.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모자랄까? 나는 뭐 때문에 이럴까? 나는 환경이 이래서 그럴까? 내가 도대체 왜 조건이 뭐지? 그걸 또 막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또 충족이 됩니까? 지금 와서? 안 되죠. 그럼 또 자기를 비하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평생 해도 못 이룰 사람이니까. 이렇게 비하를 해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는 굉장히 손상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뒷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앞서 나가야 되는데 뒷전에 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은 교회 올 때만 잠깐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성경 펼 때 잠깐 기억한다라든지 그 정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긴 알아요. 그러면 그 감사까지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순환한, 계속 순환한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것이 순환되는 삶을 살면, 뭐,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엄청난 피로에 빠질 것입니다. 지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 번아웃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번아웃의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이렇게 잘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을 제 이 삶 속에서 사이클을 보았을 때,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반드시 거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냥 무작정 여과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퍼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고 소화시키고 무르익게끔 충분히 시간도 주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런 제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째 계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 이 말씀을 예수님이 최고의 율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 자체가 우리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여야 됩니다. 이기적인 세속적인 자기 사랑과 성경적인 자기 사랑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것.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자각해야 되고 내가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적인 세상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정말 파도에 작은 돛단배가 요동치듯이 폭풍에 요동치듯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심각한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는 이상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최고의 말씀이라고 지금 선언을 해 주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저자들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한번 우리 로마서 1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 계명 안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모든 계명. 자, 우리 에베소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했죠? 자,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말해줬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아내를 잘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뭇 남편들이 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세요.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도 야고보도 으뜸가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뭐 자기 사랑, 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뭐 자기를 이제 위해서 사세요, 뭐 여러 가지 강좌도 많고 그죠? 그 재밌는 강사들 나와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도 그 사람들이 말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니까 이웃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뭐 종교적인 뭐 편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뚝 잘라버리고 얘기를 하니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자기 사랑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증명됩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해주니까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게 소중하게 여기고 뭐하고 뭐 아유 뭐 그러니까 뭐 이기적인 사랑이랑도 헷갈리고 막 이렇게 혼동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재밌게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근데 막상 하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야? 이게 계속 이것도 순환적으로 되풀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아까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심의 길을 가면서 부활을 바라보시고 갈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받으실 기쁨 때문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자신이 뭔가를 잃어버리고 뭐 다 망가뜨리고 막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보일 때는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당신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 또한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의 희생이 가능해졌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 돼요. 아, 그 중간에 내가 있구나. 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한번 좀 전율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전율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도 치유되고 웬만한 질병 이런 것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치유의 또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실 때 피상적이고 이기적인 의미에서 보는 게 전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아, 이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내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살게 하시는 거죠. 근원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책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우리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의 주체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뭐 기계적인 뭐 자동 응답기입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아시되 정확하게 아시면 저는 무척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랑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 참 좀 복음도 아닌 복음 뭘 좀 말을 저렇게 쓸데없이 하나 하고 그런. 제가 사실은 사역을 그만두는 날까지 이 말씀 좀 지치지 않고 드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잘 새겨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꼭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퍼블릭스 가서 쇼핑을 하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좀 냉랭하고 이렇게 딱딱한 저 캐셔 하는 저 자매를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도 한번 냉랭하게 한번 쏘아 붙여줘. 한번 좀 당해볼래? 너 오늘 뜨거운 맛 볼래? 오늘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러면서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인간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것이 인정이 되시면 그러면은 자기 사랑 일보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이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의 길을 우리 또한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최고의 율법이고 최고의 말씀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또한 이웃 사랑하라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소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제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려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